우리가 절기 때마다 나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그리고 감사절이 되면 해피 땡스기빙이라 그러죠. 근데 부활절이 되면요, 인사가 조금 좀 어색합니다. 이 부활을 영어로 레저렉션이라 그러는데 해피 레저렉션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피 이스터리라 그럽니다. 이 이스터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학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터가 무슨 말인가? 뭐 동쪽으로 더 가라는 말인가? 좀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점점 상실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에서는요, 이 부활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사람들이 부활 아침에 인사를 크리스토 아네스티, Christ is risen,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했는가, 알리토스 아네스티, He is truly risen,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나누는 문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사들도 그렇고요, 이 문화에 있어서 참으로 부활의 의미를 잊어가는 이런 사회 가운데, 참 우리가 부활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계절이 하나의 홀리데이, 참 공휴일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항상 해마다 보면요, 아이들의 이 방학이 꼭 스프링 브레이크이 이 부활주일이 껴있는, 또 고난주간이 껴있는 이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노는 날, 즐기는 날로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내가 부활절 하면은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날을 기억하며 축제하는가.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두려움과 관심이 무언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조금 더 살까?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까?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누구를 위협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최고의 위협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겁을 주고 내가 힘있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죽음을 앞장세웁니다.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들은요, 영원한 삶을 꿈꿨습니다. 참으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런 삶에서 억울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미라도 만들어서 다음 생애를 준비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습니다. 진시황이 참으로 내가 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놓고 가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이제 다음 생애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시안에 가보면요, 이 병마 용갱이 발견되었는데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이 병사들, 이런 것들과 또 그리고 이 그 병사들이 몇 명이 발견됐는가 하면 8천여 명의 병사 이 스태츄, 동상이 발견됐습니다. 130개의 전차 그리고 520점의 말들이 있는데 아직도 상당수가 땅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상에 나를 지켜줄 군인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생각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참으로 이 죽음과 또 영생에 관한 관심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리조나 스카스테일에 가면요, 거기에 Alcor Life Extension Institution이라고요, 생명 연장하는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요, 이 새로운 기술, 크라이오닉스라고 생존 보존술이라는 이런 것으로 액체 질소로 살아있는 사람을 얼린다고 합니다.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운명하기 바로 전에 완전히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 얼은 사람을 다시 녹여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이제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려있는 사람이 1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체를 얼려놓은 거예요. 전체 몸을 얼리는 데는 12만 불 든다고 합니다. 머리만 얼리는 데는 5만 불 든대요. 별난 짓을 다 해요, 요즘 몸을. 죽음이 들어와서 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에 참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죽음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홉 살 난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짐이라는 아이는 누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 날아가는데 몸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원이래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지란 여자는 좋은 사람들만 하늘 날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플로리다 같이 뜨거운 곳에 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전이라는 아이는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난 절대로 내 생일날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받을 수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은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건강을 잘 챙긴다 하여도 언젠가는 떠날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 꼽으라면요, 일본의 이 시겐치오 이즈미라는 사람이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그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봐도 장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930살 살았고요, 아담의 아들 셋이 921세 살았고,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가 969세 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 뒤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삶을 마무리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묻히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여인들이 그 죽음에 슬퍼하며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됐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체라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두 남자가 천사가 서 있어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다. 이 여인들의 기대는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명이 없고 시체로 시신으로 이제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장, 마지막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지식은요, 삶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한 기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더 이상 생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러나 넌센스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은 자가 사셨다고, 넌센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부활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동원돼서 받아들일 만한, 계산에 맞아 떨어지고 그래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나의 감각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며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 삶에서 제거시킨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거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수도원을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틀리다면, 나는 6, 70년 낭비한 시간이지만 당신이 틀리다면,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틀리다면 당신은 영원을 낭비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께서 부활한 것으로만 끝나고 봐라 내가 부활했지 멋지지 나 하나님이래서 그래 그러고 끝났다고 하면요, 아, 그럼 무슨 재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2002년 우리들에겐 참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그거 했잖아요. 우리 한국이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해입니다. 그 경기에서 거기에서 선수로 뛰신 분, 오늘 예배드리신 분 계십니까? 선수 계세요? 그 운동장에 가서 응원하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 두 분, 세 분. 이게 충청도 분들이신가 자꾸 늦게 드세요. 그런데 이길 때마다요, 참으로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막 그냥 눈물까지 날 정도로 기뻤습니까? 게임 이길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이겼어! 내가 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거기 누가 선수들한테 물 떠다 준 분 계세요? 땀 닦아 준 분 계세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로 산다 할지라도 모국인 나의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길 때에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두려워하여 인생을 마비된 사람처럼 사는 인간들에게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죽음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함께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더해주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 더해지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생명이 더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비된 인생이 아니라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가정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말 하나가 틀립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님이 이별 때마다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축복한다예요. 공부만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만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도 은사예요. 은사 있는 애만 잘해요. 없는 애들 자꾸 해봤자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일찌감치 발견하고 넌 은사가 아니니까 그냥 뭐 어떡하겠냐 엄마 아빠 닮아 그런데 아닌 걸 자꾸 긴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면서 하세요. 야, 고맙다.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아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하다. 야, 내가 진짜 병 안 나고 이렇게 자라주는 거 얼마나 고맙냐. 집안에 참 이게 음식이 많이 쌓이는 것도 걱정인데 썩지 않게 항상 잘 먹어줘서 얼마나 고맙냐. 아내가 뭐 음식을 잘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태웁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구려. 어떻게 번제사를 매번 이렇게 나에게 해주냐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보세요. 남편이 뭐 능력이 별로 없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능력 없으면 어때요?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나이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능력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먹고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당신은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거 이렇게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 오늘 성가대도 얼마나 잘합니까? 와, 막 그냥 너무 막 너무 마지막에 그 저기 뭐 그 찬양 부르는데요. 제가 옛날에 지휘했던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 그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틀리네요. 제가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래 같아요. 와, 저런 노래였구나. 와, 너무 멋집니다. 오케스트라도 얼마나 잘해요. 저는 이 음악에 좀 재질이 없어서 잘하는 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너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참 이 다윗이 하프를 켰잖아요. 이 사울왕 앞에서 킬 때 그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줬듯이 우리의 마음 편하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가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생명을 더해주는 가정.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듯이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쓸데없이 하나님 영역에 자꾸 침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정죄합니다. 저 사람 그러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막 아마 뭐 험담하고 악담하고 그러고 완전히 내가 뭐 그냥 재판장 또 판사노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사형수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할 일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활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힘을 더해주고 생명이 나에게 오늘도 새 소망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신앙,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마비되며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